사무엘하서 14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달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과 그 희생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것인 은혜와 사랑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그 얘기는 간단하죠. 압살롬이 암눈을 죽이고 나서 구슬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다윗이 그래도 자식이라고 이 압살롬을 간절히 그리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요압이 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서 자신의 말을 그 여인의 얘기처럼 꿈에 대가지고 다윗에게 그 말을 하도록 하죠. 근데 결국 그 얘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인의 말이 결국 요압이 시킨 것이었다는 것을 다 이제 알고 난 다윗이 요압을 압살롬에게 보내어가지고 그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귀양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 것, 압살롬에게 간절한 그 마음을 갖게 된 것, 그 내용이 다윗이 압살롬을 바라볼 때에 살인죄를 지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그러한 자로 보기보다는 그저 단순히 내 자식이다 그런 아비의 마음에서 압살롬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처럼 왕이 다윗이 자식의 그 죄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왕의 위치에서 그 왕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다.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자기 위치를 잊어버린 생각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견해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죄인을 돌아오게 하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마음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도 해석들을 하죠.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그 다윗의 이 행동이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돌아오게 하고 죄인을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분명히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은 압살롬의 죄에 대한 해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 관계에는 그게 없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의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뭐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했다는 그러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결국 돌아오라 돌아온다. 이 다윗과 압살롬 관계 속에는 이 압살롬의 죄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건 싸그리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와 자식과 그런 관계 속에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다윗도 그저 내 자식이다. 그러한 입장에서만 이 압살롬을 그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죠. 용서하고 돌아온 그 압살롬을 왜 죽이냐는 것이죠. 사랑이 취소가 된 것이냐.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놓고 볼 때에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다는 이것은 뭐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뭐 맞아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보다는 이 혈육에 대한 아버지의 그 정, 단순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사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무작정 그냥 봐줘버리는, 용서해버리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죄 있는 우리를 받아주셨다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이 곧 예수님이 죽으심이었다. 그 점을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런데 다윗은 말씀한 대로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고 처리도 없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분명히 오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넘어가버리는 식으로 오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런 식의 사랑으로 오해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 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나를 좋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버지 사랑이 아닙니까? 아, 이러한 오해된 사랑.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사랑으로 오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 본문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여인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압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돌아온 압살롬을 이제 어떻게 맞이를 해야 되느냐, 어떤 반응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막 각도로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그 정으로 인해서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겠습니다. 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으니까 압살롬이 돌아온다면은 얼마나 반갑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반갑게 맞아주는 거. 그러면서 나 다 용서하고 잊을 테니까 앞으로 이 부자지간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는 거. 이것이 뭐 좀 앞뒤가 맞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나는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이 돌아올 때 다윗의 반응은 상당히 뜻밖으로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은 그 압살롬을 자기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바로 그냥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집으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찾지도 말고 또 다윗도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압살롬을 그리워할 때는 언제고 또 돌아오니까 뭐 또 안 만나겠다고 이렇게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변덕이냐는 얘기죠. 압살롬이 난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다시 또 암놈을 주겠다고 한 거기에 대한 미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만나지 않겠다고 나오는 그러한 것이라면 차라리 다시 쫓아내버리는 것이 미움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압살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리운 마음이 있는데 보지 않겠다. 결국 여기에는 뭔가 다윗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좀 진작에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두 마음이 있다. 결국은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게 한 또 다른 마음, 어떤 걸림돌이든 그것이 뭘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다윗의 그 행동,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가. 뭔가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걸 다윗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이 있었다면 결국은 다윗은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불의함을 생각은 했지만은 자식에 대한 정이 더 컸고 그 정이 다윗을 이끌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에 의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결국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압살롬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보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은 왕으로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있었지만은 또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한 정으로 인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한 그러한 두 가지의 마음을 내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압살롬이란 인물은요, 온 이스라엘 안에 자랑거리가 될 만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본문에 나오죠. 25절부터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 같은 인물이 없더란 얘기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빼어나게 잘생긴 인물. 그게 이제 압살롬이란 얘기입니다. 뭐 배용준만큼 생겼는지 장롱그만큼 생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흠이 없을 정도로 잘생긴 인물. 그게 압살롬이죠. 근데 왜 갑자기 본문에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말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냥 압살롬의 어떤 생김새를 이렇게 뛰어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자식이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 외모를 가진 아들이 있다. 그럼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그 아들로 인한 자랑과 행복과 기쁨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한 자식을 이스라엘의 뛰어난 그 자식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쉽게 처리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하나님의 규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뛰어난 인물인 자식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돌아오기를 하면서도 만나지 아니하는 그런 어정쩡한 다윗 행동을 낳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된단 말이죠. 우린 저것과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도 지금 갖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 말이 사실이죠. 몰라서 안 하는 것, 못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지,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이 되어지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도 내가 이웃을, 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없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잖아요. 결국 마음 따로, 행동 따로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한 쪽으로 자꾸 나가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형편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장모님 기도한 대로 알면서도 행하게 되어지더라. 이게 악한 거라, 이게 죄다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더라. 그게 우리의 형편이란 말이죠. 말씀이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알지만은 내 속에 주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나도 인정을 하지만은 실제 그 말씀이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뭔가 다른 것이 이끌려 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신자에게 있는 갈등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에게도 그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예, 바울이죠. 물론 모든 사도가 그런 갈등과 있었겠지만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그렇게 내어놨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고 있지만은 정작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 내 속에 선을 원하는데 실제 어떤 나가는 길을 보면은 죄의 발 끌려가고 있는 또 다른 세력에 끌려가는 그런 자기를 바라볼 때에 그 애통한 그 한탄이 얼마나 컸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바울의 한탄을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쉽게 나오는 하나의 고백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떠한 크나큰 절망을 체험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만나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한 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 아래 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보면 탄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자기를 두고 사망의 몸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바울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바울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백은 아마 바울이 믿음이 약했을 때 했던 고백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건 어쨌든 바울의 믿음을 좀 인정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강하다면 그 강한 믿음 때문에 항상 죄를 이기는 자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모든 삶이 믿음이 강하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아 이끄는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똑같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하다 해가지고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지혜를 열 길을 범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가지고 죄를 한 개 범한 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죄를 열 개 범했고 믿음이 강해서 죄를 한 개 범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어떤 차별을 두고 자기 백성을 대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제가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살인자하고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죄를 보면은 무겁고 가벼운 죄라고 분명히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살인자와 소매치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둘 다 똑같이 어디에 갑니까? 국민호텔 갑니다. 국민호텔 모릅니까? 교도소, 국가 운영하는 호텔, 먹여주고 재워주고, 때론 돈도 벌게 해주고. 살인자와 소매치기 동일한 것은 둘 다 똑같이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교도소 안에서 난 소매치기는 살인자다, 내 죄가 더 가볍다, 나는 더 착하다, 이런 말,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니나 나 똑같이 교도소에 있다. 교도소 안에 있다. 이걸 보지 아니할 때는 그런 식의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보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죠. 너희 몽땅 다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믿음이 약할 때 이런 고백을 했던 믿음이 강할 이런 고백을 했던 그것은 문의될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같은 것은 사람은 자신이 아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한 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깊은 탄식을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나 스스로 내 마음이 원한 대로 사망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인간의 실체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그 때로는 죄를 짓는 걸 약하니까 아예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용도의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육신의 문제를 벗어나기가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렵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아무리 나를 쫓고 싶어하고 나를 따르고 싶어하고 그런 원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너희 육신이 그 원한대로 이루도록 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마음은 원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하고 싶어하고 그 마음은 원한테 살았지만은 갔지만은 결국은 육신 때문에 주님을 인정했다가 내가 회의를 당하셨다는 게 육신 때문에 주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마음과 육신이 다르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마음으로는 하루 12번도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아닌 그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시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은 주의 법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육신의 문제가 내 발목을 잡는 거, 이게 시음이란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면은 내가 이런 손해를 받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결국은 주의 말씀을 알지만 그쪽을 포기해버리는 것. 우리가 항상 이런 갈등 속에 놓여 살고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되는 것. 이걸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연약하니까, 안 되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버리면 되느냐? 그러면 예수만 말하면 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인간의 연약함을 죄의 정당성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하지 마세요. 육신을 이기세요. 또 이런 말도 사실상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다윗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윗처럼 하지 말자고 마음 각오를 했다 할지라도 막상 자식의 문제 부딪히면은 육신적인 것이 앞서게 되는 것이 연약한 부모의 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바울도 자기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한 대로 살았더란 얘기입니다. 그 갈등과 탄식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뭔가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갈등 속에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열심히 자기의 전부를 내걸 전하는 그런 자로 계속 드러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의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문제에서 내 문제에서 마음 깊이 인식하고 깨달고 발견한 십자가의 진수였다. 십자가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자기 문제에서 자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나를 아는 데서부터 나와집니다. 나를 모르고는 주님의 은혜는 말짱 헛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것뿐이고 내 머리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뿐이고 입에 달린 말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한탄과 애통함 가운데에서 자기를 아는 가운데에서 나와지는 그러한 고백이고 은혜였다는 얘기죠. 그게 바울의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지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로마서의 고백한 그 말대로 자기의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죄의 발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한탄하게 되고 누가 나를 이런 사망의 몸에 건져내라고 탄식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 형편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그 속 깊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만이 은혜가 어떠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내 힘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는 이러한 존재가 도저히 되어질 수가 없는데 이러한 존재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러한 고백이란 얘기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하고 헛되지 아니해서 모든 사도가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더라. 은혜더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먹고 또 마음먹은 대로 실천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걸 알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 은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를 봤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어 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이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갈등 속에서 죄 아래 끌려가는 그러한 나인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다. 은혜다.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이 깊이 돌아보시고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주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결국에 바울에게는요, 뭐가 없냐면은 내가 마음먹고 내가 은한도를 실천하는 그런 바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먹은 실천하는 그런 바울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떤 행동을 내어놓고 이걸 실천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인간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 해봐야 헛된 것이거든요. 실천하라 해서 실천이 되어지느냐 말입니다. 안 될 것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만 달랑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있다면 간단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또 하나의 마음이 또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옛 본성이죠. 그리고 그 본성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음흉하기도 하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게 무엇이 선인가 알았다는 얘기고 뭐가 선인가를 안다면 그 나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러한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이라면은 그 성령이 옛 본성으로 끌려가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그런 나를 막아야 되고 이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거. 근데 왜 성령이 있는데도 내가 옛 본성으로 끌려가고 있느냐? 이건 성령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성령의 활동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선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선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불의함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성령이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 옛 본성을 이겨서 우리를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성령의 그런 활동은 나와있지를 않게 돼요. 만약에 말이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옛 본성을 이기게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잊지 않고 날마다 마음먹은 대로 선을 해가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바꿔버린다. 탈바꿈 되어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뭐가 없을까요? 예, 바울과 같은 탄식 가운데에서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죄를 이기는 자는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새로운 자는 포위제를 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원하느냐? 죄를 이기는 자. 이러한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보다 자식한테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에도 다를 바 우리의 마음이라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마음 보면서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안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말씀보다도 자꾸 이 세상에 내 육신의 문제에 마음이 끌려가고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건 오직 부모로 사랑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엉터리란 말이죠. 자식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공부 잘하고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되고 그래 자식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걸 더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란 얘기죠. 우린 다윗 앞에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탄식이 우리에게서 나와져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공고한 존재입니다. 내가 사망에 빠진 그런 몸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아니다. 은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 깊이 묻혀 있을 때에 자연히 형제 사랑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 형제 사랑은 내가 아닙니다. 은혜란 말입니다. 나의 낮아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겸손이 있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겸손해야지 마음먹어 실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낮아져야지 마음먹어 실천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되어진 것이죠. 은혜일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가 나를 그러한 대로 나오도록 만들어낼 뿐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은혜의 모습이란 얘기죠. 우린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제군도 마찬가지고 죽는 그 순간과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 옛 본성에 파묻힌 그런 나라면은 벌써 하나님 빠이빠이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감사함이 있고 아들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두고 야 네가 믿음이 있네 말짱 할 것이라는 얘기죠. 주님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내 마음은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모든 게 다 되어진 것이란 얘기죠. 우리 연약함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연약한 내 실체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라는 그 은혜가 우리의 속에 깊이 깊이 자리할 때 은혜는 우리를 붙들어서 은혜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는 고백이 나와질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갈등,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한 다윗의 그 모습에서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알고 말씀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인가를 알면서도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은 항상 우리를 다른 곳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살지 못한 우리 연약한 우리들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나의 연약함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씀에 감사함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에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또한 우리의 마음의 입술에 살아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내 연약함까지 다 주께 맡기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